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3개 나라가 차관보급 안보 회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3국 간 안보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회의는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네덜란드가 8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리제 슈라이너마허 네덜란드 대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출 규제안이 올여름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네덜란드 수출통제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ASML사의 노광장비가 될 전망입니다. 노광장비는 레이저로 실리콘 표면에 전자회로를 새겨넣는 것으로 이 업체는 심자외선 DUV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너마허 장관은 서한에서 네덜란드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심자외선 기술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의회가 국가 통제 목록을 도입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한은 중국이나 ASML사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9일 네덜란드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남용 조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유린에 관여한 이란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권을 유린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 EU와 영국 그리고 호주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이란 교도소 간부 2명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이란군 간부 2명, 시위 탄압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3개 기업과 최고 경영자 3명,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이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란 교도소 내 수감자 학대를 지적하면서 여성 수감자들이 성폭력과 고문, 또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여성을 억압하는 잔인한 이란 정권에 맞서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이란의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경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중국군의 역량을 신속히 또 체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제14차 전인대 군경부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국가전략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위험에 대처하고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힘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전략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3자 확장협재협의체 창설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동맹국과의 공약에 철통 같다며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한북 북부 동해안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경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평소 탄도미사일 포착을 실시간 수준으로 공개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발사가 포착된 뒤 1시간 20분 이상 지나서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징용해법으로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4년 만의 방일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9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이고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양국 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호응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마스노 장관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방문은 형식상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계획 말고 다른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양국이 상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일 3자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두 동맹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세 나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과 미일 간 양자 확장 억제 협의체를 미한일 3자 협의체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Japan and the ROK is ironclad. We have taken every opportunity we have to deepen and to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를 심화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 같은 질문을 받고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철통 같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day going forward is ironclad.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at. The ROK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확장 억제 정책에 적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자적, 삼자적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이런 협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삼각협력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been able to do more in recent years and even more so recent months i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 간, 미일 간 양자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3국 간 요소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공통으로 직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통 비전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이해관계가 같고 가치를 공유한다며 조약 동맹들인 한국, 일본과의 삼각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3자 협의체 창설은 핵 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주 시행되는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보여준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고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은 8일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중요성과 관련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후유의 서면 질의에 자유의 방패는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의 주권을 지원하고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한국,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 간의 통합방어체계와 전술, 기술, 절차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대변인은 자유의 방패가 실시간 훈련의 요소를 건설적인 시뮬레이션과 통합하는 방어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라며 자유의 방패는 한국, 미국과 다국적 파견국의 실제 부대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유의 방패 훈련과 별도로 한반도 일대에서 여러 야외기동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들이 전사의 방패 훈련으로 불린다며 전사의 방패라는 명칭은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방위 체세를 굳건히 하겠다는 미한동맹의 역량과 결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사의 방패 훈련의 목적은 공중과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그리고 특수작전을 통해 한국과 미국군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술과 기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테일러 대변인은 미한동맹은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곳 한반도에서 수십 년 동안 연합훈련을 해왔다며 이를 통해 70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보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테일러 대변인은 최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와 B-52H가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의 첨단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에 대해선 미한 연합방어 능력과 한반도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 두 나라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은 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공세적 위협, 최근 일어난 전쟁과 분쟁들로부터의 교훈 등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당국에 심각하고 만성적인 여성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도 북한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며 여성권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1977년 제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강조하고 여성이 이룬 업적을 인정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 축사를 통해 유엔은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time when women's rights are being abused, threatened and violated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가 탄압되고 위협받고 침해당하고 있고 가부장제가 반격하고 있지만 유엔과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8일 VOA 보낸 성명에서 북한 헌법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는 그들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달성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폭넓은 인권 침해는 잘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여성의 날은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특별하고 독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런 인권 침해를 해결할 의미 있는 공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첫 단계로 북한은 성차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개혁을 시행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여성인권 상황은 심각하고 만성적이라며 특히 구금시설 내 성폭력 방지, 성별에 따른 건강 서비스,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마당 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압박이 가중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는 여성의 경제 기여를 인정하고 이런 기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성차별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이해하는 유일한 렌즈가 아니라며 고질적인 성분과 도시와 농촌의 거주권 문제, 돈에 대한 접근성 차별 등 다양한 요소가 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별도로 트위터를 통해 북한 내 성평등 증진을 위한 5가지 지원을 올렸습니다.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 철폐, 법과 실제 적용에서 성평등의 보장, 고위직 여성 비율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군 국제협력대사는 이와 관련해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이중차별을 받는 북한 여성들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정폭력이나 성적 착취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적, 하대적 그 문화 속에서 좀 이중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를 노력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특히 여성은 꽃이라고 하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 천시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남녀 평등이 되어 있는 축복받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남녀 평등권 법령을 공포한 것이 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인권이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진짜 보여주기식인 거고 그런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캐나다 대사관은 이날 민간단체와 함께 북한 여성 문제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인권단체 한미래와 함께 생존자 증언에 기반한 북한 내 젠더 기반 폭력 책임 규명을 위한 진지하고 강력한 내용의 브리핑을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스쿨에선 이날 탈북민 인권활동가 박지현 씨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행사 후 VOA에 양성평등도 중요하지만 북한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북한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그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국제사회가 저는 그냥 북한 인권 문제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밖에 있는 여성들이 받고 있는 뭐 성폭행, 성추행, 뭐 강간 이런 식으로 자꾸 북한 여성 인권을 다가간다면 저는 한평생 해도 북한 여성 인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도적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박 씨는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각종 정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딸 김주혜의 포동포동한 모습과 각종 인권 침해를 받으며 허약하게 살아가는 지방 여성들 사이의 괴리 등 성분차별 철폐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성분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걸 없애야만 성분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만 여성들이 이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데 뭐 평양 여성하고 지방 여성의 차이도 있고 받는 혜택이 다르고 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그 여성이 받는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에서는 그 성분 시스템 진짜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도 모르는 그 성분 시스템 그것 자체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만.
미국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성명과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과 여아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과 발전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여아들을 위해 기회를 증진하는 건 모두를 위한 안보, 안정, 번영을 강화한다면서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소외된다면 우리 시대의 중대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가 계속 공격받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여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일에서 전 세계의 여성, 여아들과 연대하고 있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하며 관련 기금을 사상 최대 액수인 7억 달러로 증액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디펜스 포럼 등은 탈북 여성 3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다음 주 워싱턴의 의회 건물과 뉴욕에서 잇따라 북한 여성 인권 관련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앞서 인터뷰 1편을 보내드린 데 이어 2편을 보내드립니다. 김영건 기자가 한국 정부 종합청에 있는 통일부 장관실에서 권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에게 또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서 실상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뭐 우선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네. 그 저기 남북관계발전법을 우리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이 만들어서 네. 그 중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네. 그런 조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굉장히 그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지금 뭐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거를 전단을 날리는 거를 그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북한 주민들의 그 알 권리 한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그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법 조항을. 네.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이 밖에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 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형국에서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 개정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좀 해석지침, 통일부의 해석지침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환도 공개소환도 보내고요. 뭐 예를 들자면 군사분계선 이남이란 표현을 군사분계선 그 지대로만 제한한다면 다른 곳에선 보낼 수 있고 또 뭐 공해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해석지침에서 뺀다면 공해상에도 보낼 수 있는데 우선 통일부 차원에서 이런 해석지침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저도 뭐 기본적으로 법률가지만 해석 지침에 그 통일부의 해석을 가지고 그 법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으로 판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하는 거고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뭐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거고 첫 번째 옵션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 조항을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 위배로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헌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 통일부 차원에서 의견서도 내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거를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그 어쨌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선거가 있는데 이 그 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이 이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그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뭐 제가 그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조항에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지금 억류자 문제, 납북자 문제도 지난 정부에 말씀하셨듯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장관님 취임 이후에 그 억류자 가족도 만나시고 또 최근에는 그 관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독교 개신교 계통의 그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그 뭐 더 앞장서고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억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든 사회 차원에서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소독 당시에 이 정치범들을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사오는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실제는 물건이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전용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주로 주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방 세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에 억류됐던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들은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끼리를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한국인만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대주의 아니냐. 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 뭐 인종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국계 외국인들도 다 풀어줬습니다.
국적이 이제 미국.
예, 국적이 미국이거나 뭐 캐나다거나 이런 경우. 근데 예. 한국 국적의 한국인들만 안 풀어준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이 그 삼국 정상회담 마치고 프롬펜, 예, 예 프롬펜 공동선언에서도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문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네.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열리게 됐을 때 이 억류자 문제라든지 그 뭐 납치자 문제라든지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예.
이런 그리고 뭐 이산가족 문제 같이. 인도적인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좀 강조해서 제안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승리의 날로 선전을 함부 있습니다만 왜곡해서 또 한미동맹 또 70주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미국 정부가 좀 어떤 지원, 또는 노력을 좀 더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뭐 동맹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특히 확장 억제의 약속에 예. 그 확실한 그, 저기, 이행을 우리가 이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리고 실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서 많은 우리 국민들도 안심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 북한이 어떤 뭐 핵까지 포함한 도발이 있을 때 이 미국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동맹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그 이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발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이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북한이 뭐 미사일 몰라도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전반적인 공항도 도발에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 제한을 시킬 그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네. 어떤 동맹의 모습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외부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정부의 한국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또 이 통일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떤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먼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 지속하지 않다는 그 저 기초에서 좀 잘 생각을 해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 그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부 정보가 너무 차단이 돼서 본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도 잘
비교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알지 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네. 해주고 싶습니다. 그 특히 그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태영호 의원 그 부인 오해선 여사인가요? 그 부인의
최근에 책을
낸 거를
네.
그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를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 층에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 어떤 그 이 경험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서도 뭐 그렇게 그 외국의 경험은 아니라도 그 내부에서라도 바깥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건강하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틀림없이 자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뭐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엘리트층이 훨씬 더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바깥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잘 알겠지만 저 엘리트층은 아니지만 그보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 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관이 오늘 시간 내주시고 예.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특별 인터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과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평산 우라늄 광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곳이 핵물질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광산과 핵시설을 운영 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울리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의 주 갱도와 정련 시설이 지난 30년 동안 쉼 없이 가동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it has been operating now for more than 30 years. So it has never stopped as far as I know.
하이노넨 특별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의 일부 휴면 갱도에서 채굴 활동이 관측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갱도의 가동이 잠시 멈춘 것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비피해와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갱도 보수 때문이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동안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이 영변 핵시설 단지 등 북한의 다른 주요 핵시설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key. It's a key. You know, that's where the whole thing started. You know, that's where they produce. We see.
평산 우라늄 광산은 북한의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핵무기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민간 핵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운영돼 왔다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연료를 제공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무기 생산 과정에서 점차 플루토늄보다 고농축 우라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평산 우라늄 광산의 지속적 가동과 재활성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생산량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우라늄 확보가 필요한 북한이 평산 광산 가동을 늘리고 다른 제3의 광산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It's easier to expand because remember if you want to produce more plutonium you need another reactor and it's a very difficult
하이노넨 특별 연구원은 핵무기 개발 시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더 쉽고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로 연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추출하는 플루토늄의 경우 5메가와트 원자로를 추가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훨씬 어렵고 생산량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연간 한두 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증산을 위해 더 많은 우라늄을 추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산에서 많은 우라늄을 확보했지만 더 많은 핵무기 생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광산을 찾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논의 특별연구원은 또 평산광산 갱도 남서쪽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철도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원자로 연료 사용을 위해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정련공장과 광물을 농축하는 선광장치가 있는 곳에서 차량 진출입이 있었다는 것은 처리 과정을 거친 물질을 어디론가 배송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과 알려지지 않은 미상의 핵시설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Certainly everyone thinks that okay, they ship it to Yongbyon because that's where the
하이논의 특별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화학물질인 6불화 우라늄을 리비아로 보낸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IAEA의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물질이 영변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영변 핵시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장소가 있을 것이라면서 평산에서 생산된 우라늄이 영변 핵시설과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핵시설로 보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의 주요 갱도와 정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특히 수년간 휴면 상태에 있던 광산 내 3개 갱도에서 채굴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평산 우라늄 광산에 있는 5개 갱도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1번 갱도에서는 채굴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휴면 상태였던 3개 갱도 중 5번 갱도는 약 8년간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까지 1년 사이에 인근에 새로운 건물 3동이 완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건물 완공 직후 지난해 5월까지 대규모 흙더미가 새로 생겼다면서 이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38로스는 또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된 우라늄 광석을 정련해 핵물질 원료인 우라늄 정광으로 만드는 우라늄 정련 공장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갱도 남서쪽에 위치한 정련 공장으로 철도 차량이 출입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주변 인공 연못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라늄 광석 분쇄 공장에서도 우라늄 광석과 폐광석 더미의 크기가 계속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역시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의 가동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올해 북한 자유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학생들에게 2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수혜자들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된다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023 린즐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장학금이 미국 내 탈북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며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최대 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장학금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대학과 그 이상의 학위과정, 영어 수업 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또 장학금은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의 학비와 수수료, 교재비, 캠퍼스 내 숙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장학 제도의 주요 설계자로 지난해 타계한 린즐로이드 전 인권 담당 국장을 기리며 장학금 이름을 린즐로이드 북한 자유 장학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청소년 때 미국에 입국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부시 연구소에 근무 중인 조셉 김 연구원은 이날 공고 성명을 통해 탈북민들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탈북민으로서 탈북민 각자의 용기와 회복력, 미국에서 성공하려는 열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위대한 관대함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지난해 장학생 12명을 선발해 6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공고에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의사, 재정고문, 미국 외교관 등 다양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에게 60회에 걸쳐 22만 9,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수혜자는 이 기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그들 스스로 다른 동료 탈북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관대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장학금을 받은 미국 내 탈북민들은 큰 힘과 용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미국 동부의 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그레이스 씨는 8일 VOA에 이 장학금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할 경제적 여력이 생겼다며 졸업 후 받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진짜 셀러리로 이렇게 받는다 하면은 제일 처음 받은 그런 어떤 월급 같은 걸 저도 도네이션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뒤로 오는 탈북자들도 여기서 먼저 정착한 탈북자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줄 수 있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인커러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부시 장학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 중인 갈렙 씨는 장학금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탈북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일거당에 만나서 뭐 담소도 하고 서로 이제 격려를 받는 그런 계기도 있고 원하면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한 학생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힘이 될 수 있겠다 마음속으로.
갈렙 씨는 또 탈북 장학생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전공에 맞는 경력자 등 전문가를 연결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은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난민,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한국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까지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19도 예상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19도, 남포 아침 최저 3도, 낮 19도, 구성 아침 1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20도, 강계 아침 0도, 낮 20도, 희천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1도, 개성 아침 4도, 낮 18도, 신계 아침 4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5도, 낮 10도, 장전 아침 5도, 낮 13도, 평강 아침 1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도, 낮 13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김책 아침 1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17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올 2분기에 발리카탄으로 알려진 연례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발리카탄은 어깨와 어깨를 의미하는 필리핀 말입니다. 로미오 브라너 필리핀 육군 사령관은 2015년 이후 가장 큰 연합훈련을 올해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중국의 강력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배경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원들에게 레이저 광선을 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선박은 필리핀군의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필리핀 경비정이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도발적이고 안전하지 않아서 말라파 수아호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2 토마스 숄 주변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작전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중국의 위험한 작전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국제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방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이런 행위는 2016년 중재재판소가 제2 토마스 숄의 중국이 영유권이 없다는 판결과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해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필리핀 동맹국과 함께 있다며 남중국해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필리핀군과 공공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1951년 체결된 미국 필리핀 방위조약 4조에 따라 상호 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 국방부는 국제질서에 기초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필리핀 국군과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동맹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및 국방장관이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만나 이란의 핵 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9일 텔라비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지난 1월 실시된 미국과 이스라엘 간 연합군사훈련인 주니퍼 우크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재확인했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P통신은 두 나라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이스라엘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6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의 연방 지출을 6조 8천억 달러로 늘리게 됩니다. 앞서 2022년도 회계연도 지출은 6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무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메카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총 부채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 4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경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네덜란드가 8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리제 슈라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출 규제안이 올여름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네덜란드 수출 통제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ASML사의 노광 장비가 될 전망입니다. 노광 장비는 레이저로 실리콘 표면에 전자회로를 새겨넣는 것으로 이 업체는 심자외선 DUV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너마허 장관은 서한에서 네덜란드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심자외선 기술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의회가 국가 통제 목록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한은 중국이나 ASML사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9일 네덜란드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남용 조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인권 유린에 관여한 이란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권을 유린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이란 교도소 간부 2명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이란군 간부 2명, 시위 탄압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3개 기업과 최고 경영자 3명,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이들이 올랐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여성을 억압하는 잔인한 이란 정권에 맞서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이란의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